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주님,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우리 생에 정말 다시 없는 마지막 그런 경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선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신약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냐면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한 죄인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때 그것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 믿게 될때그 사람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고, 성령님께로 잠긴다 그랬고, 한 성령님을 마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봉인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의 전,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성전이 된다.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모든 이제 새롭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한다. 이제 이렇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또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신약의 성도가 결코 뭐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사실 결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말씀만 들어도 사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사모가 되는 말씀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믿음이 약하더라도 아 나도 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취하라,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 삶을 살아라. 술을 마시면 우리가 술의 컨트롤을 받듯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대교회 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 뭐 길면 한 10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모습, 또는 몇 시간이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인 멘트와 조명과 그또 음악, 이런 것, 연주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두손 들고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아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막 기도하는 중에 몸이 뜨거워지고 막 부들부들 떨게 되고, 또 심지어 펄쩍펄쩍 뛰게 되고, 아니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제자리에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입신한다 그러죠?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턱턱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면서 일어나고, 이런 모습.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하는데 막 굉장히 유창하게 막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기도하는데 막 호통도 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특별히 이제 그 어떤 부흥사님들이나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영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바다라, 뭐 계속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삶. 아,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한가 보다. 저 사람 굉장히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백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다르게 행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성경 신자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으로 좀 검증하고 싶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그 단어 자체로 언급한 성경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그 성령 하고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검색을 해보면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검색하기로 15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성령 충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대략 다음 것 같습니다. 먼저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뭘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 담대하게 뭘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담대함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나오지만 실제 그 사도 이 스데반이 한 행동이 굉장히 담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언.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누구냐면은 그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대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또 대언을 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이게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또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그 사가랴 집안, 다시 얘기해서 그이 침례자 요한의 집안은 아빠, 엄마, 이 자녀는 또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안이에요. 참 굉장히 참 정말 경건하고 정말 부러운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성령 충만했을 때 대언을 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건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과 어떤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침례자 요한도 해당되고, 또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해당되고, 사도행전 9장과 13장에 사도 바울도 해당하고, 또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그 일꾼들, 선출되는 그 일꾼들의 경우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면 대략 요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먼저 언급했던 그러한 현상들, 그런 것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된그 계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성경에서 찾는데, 잘못된 그 지점으로 간 것입니다. 잘못된 지점으로. 그게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가보면 왜 그게 잘못인가를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왜 그게 잘못이냐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간구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제 충만히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장면? 예,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그 산의 부흥, 어떤 그산 집회, 또 부흥회, 산기도, 뭐 이런 데를 가면은 이 장면이 재현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소위 불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이 그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다음 해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반복됐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시 반복됐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그 전반부 앞쪽에 있는 그 부분들의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유대교에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기 때문에 교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연속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100%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밖에 없어요. 교회 모임에는. 혈통적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개종자든지 유대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 성경의 성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이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러한 구절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되어야만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우리가 이제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신약교회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신약교회의 모든 정립된 교리는 어디서 발견하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롬고 갈레 빌골 살딤 딧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 침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의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타언어는 성령님의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신약 교회에서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냐?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게 좀 조금 이제 이게 시간을 두고 이제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그다음에 성령 은사, 그다음에 성령 열매 네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건 많이 달라요. 순서도 달라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예.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복된소망 침례교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함께 이제 같이 하게 될 때에 그 2012년에 그 7월 달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자세하게 제가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꼭좀 들으세요. 다시 한번. 아마 그때 못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테니까 2012년 7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0번에서부터 12번까지입니다. 10번, 11번, 12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그 2012년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 동생 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조금 지금보다 좀 핸섬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좀 영하고 슬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설명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농담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제 심하게 겪을 때 우리 이제 전혀 못 모이고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전혀 어떤 그 농담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나 이게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게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오늘 다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 침례, 이거는 구원 받을 때, 사람이 구원 받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구원 받을 때 자동으로.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그게 무슨 구원의 2차 어떤 뭐 2차 증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가. 그리고 성령 침례가 방언도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님 안에 잠기고 그 성령님을 마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도의 삶에서 충만했다, 조금 덜 충만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 우리 성령님의 은사, 성령 선물은 그것은 사람이 구한다고 이렇게 아무거나 그냥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게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하나님 저 치유의 은사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가서 한번 쭉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 2장에서 이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기 전에 지금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현상으로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다. 일반적인 그런 신약교회의 장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2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성령 강림을 나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 번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까 우리 같이 읽었듯이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영어로는 이제 be filled with the spirit이에요. be filled. 성령으로 채워져라. 수동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다 보니까 뭐다 오해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성령 충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얘다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휙 던져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툭 던져주시면은 나는 성령 충만을 툭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는 이제 불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이제 교회에서 얘기할 때 불이 확 임하는 거죠. 불이 확 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확 던져주시면 그럼 기도하고 있다가 불덩어리를 확 받는 그래서 내 몸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오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뭐 NIV나 뭐 ASV나 그런 성경이 영어 성경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성경들도 보면 다 be filled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툭 던져주시면 탁 받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성령 체험, 충만,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거나, 혹은 뭐 산기도를 가서 밤에 정말 깜깜한데, 무서운데, 기도굴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산에, 굴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나무뿌리 잡고,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만 이게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살림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용을 쓰면서 그 나무뿌리를 뽑아야만 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을 받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어떤 그런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뭘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게 맞는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고 거의 100%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독교 무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목사든 뭐 부흥사든 아니면 뭐 일반 성도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기독교 무당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죄로 인한 영원한 파멸에서부터 구출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 안에 이 교회, 이 영적 건물인 이 교회의 청사진이 다 들어있고, 그 성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런 성경을 전체를 다 무시해놓고, 다 제껴놓고, 아, 나는 성령 충만해.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올바른 성경의 교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체험에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체험은 믿음을 활력 있게 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실제적인 응답,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쁨 가운데 활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제껴두고 모든 걸 자기의 어떤 체험에 의존하게 될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그거를 검증할 생각도 안 하고 누군가가 성경과 비교해서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렇게 오실 때 그때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상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성령님의 검을 잘못 다룬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기도와 간구. 이것은 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행위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는 거, 이게 중보기도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또 내가 중간중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가 또 포함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의 그 교제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혼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뭘 하고 아니면은 뭐 우리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혼에 속한 문제죠.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영이신 그 하나님, 성령님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예.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잠깐 또 인용한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말로 할수 없는 그 어떤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려면 이 성령님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에서 나무뿌리를 잡고 용을 쓰고 뭐 할렐루야를 뭐 100번, 200번을 반복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나무뿌리 잡고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야만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긴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들이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건 그리고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육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 이것은 삶 속에서 늘 기도가 지속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다서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늘 우리 의식 속에 주님과의 그 대화, 주님과의 그 기도, 이것이 늘 우리 의식 안에 그냥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또 청소를 하면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10시간을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어할 때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그 성령님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이렇게 이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겠지요.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또 열매를 많이 맺겠죠.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가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들 분별하고 막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여러 가지 그 은사,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교회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은사를 다 갖게 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굉장히 충만한데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나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셔. 왜요?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면 B고 B면 A인 상태가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문제는 뭐와 대조가 되어 있냐면 그 문맥상에서 보면 육신의 열매와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갈라디아서 우리 이제 박성수 형제님께서 이제 그 작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는 그 전에 18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면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의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와 대조되는 거다. 육신의 행위, 육신의 열매와 대조되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언제 맺냐? 그러면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될 때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펴 놓고 계시면 16절을 보시면, 그 조금 더 앞으로 가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아,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아, 그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 성령님의 열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육적 본성, 이게 자아죠. 예. 옛사람. 그렇죠. 성경 표현대로 옛사람입니다. 예. 이 옛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그대로 자꾸 허용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는 뒷전으로 가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람, 옛사람, 그냥 그 멸망할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본성이.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은 새로운 본성이 하나가 새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면은 새 사람이 옛사람을 탁 바꿔치기 해가지고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새 사람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하나가 창조가 됩니다. 새 본성이 하나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그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본성을 우리가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양분을 어디다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옛 본성이 확 드러나기도 하고 새 본성이 우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본성이 많이 늘어날수록 옛 본성은 눌리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또 반대가 눌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그렇죠? 논리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성령님의 열매가 당연히 많이 맺히게 되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거기 24절에 내려가 보니까 아까 이제 쭉쭉쭉쭉 해서 육신의 행위들 또 22절에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열매들 나오고 나서 24절에 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육신을 제어하는 방법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제.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난 죽은 자예요.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여라 죽여라 매일 나를 죽여야지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종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사실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죽은 사실이 없어. 그게 믿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를 고행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은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아, 나는 이제 죽은 자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아,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내내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아, 그렇지. 난 그때 죽은 자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 척하지? 왜내 감정이 나를 속이는 것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래,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죽어 있어. 자꾸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이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 대신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은 성령님을 당연히 억누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당연히 근심시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슬프시게. 이런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크게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원에 가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 향해 손 벌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랄랄랄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던져주시면 얍다 받아라, 덥석, 이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애착, 이게 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성령 충만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자리에 앉아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듣는 것도 뭐 우리가 뭐 이어폰 끼고 들을 수야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심지어,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 이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잠에서 깨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매 순간 할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어느 때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잘 맞는 그 기도를 배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예. 또 이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다? 십자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예. 잘 운전하고 찬송하면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휙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 운전하는 형제님들 다 아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잘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제가 죽은 자인데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또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면, 그럼 그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반드시 목양자나 선교사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도에게 맡기신 어떤 분량의 일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예,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과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은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건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면서 또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성령님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안 높이고 굉장히 이상해요. 예수님은 안 높이고 자꾸 성령 얘기만 해. 성령의 은사. 뭐 내가 난 성령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야 돼. 자꾸 성령 얘기만 해. 성령의 불. 내가 너도 성령 불 받게 해줄게. 뭐 성령에 관한 얘기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특별히 그 이제 오순절 은사운동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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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그 아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담대함과 또 이제 어떤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열심과 능력 그거 말고 대언이 하나가 있었죠. 요건 조금 예외적인 겁니다. 신약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언에는 하나님 대언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대신 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이에요. 대통령 대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말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 대언의 내용 속에 장차 있을 일, 즉 예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프라핏을 대언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럼 이렇게 막저 사람 탁 보면은 저 사람의 미래일이 탁 보인대. 예,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인대. 이건 뭘까요? 그 기독교 무당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이런 사람들의 그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대언 이것은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성경이 다 완성되고 또 신약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세팅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장차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필요한 장차 있을 일에 관한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그 올바른 성경적인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배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